창세기 라이브 스터디 101번 메시지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하여 예언된 축복의 영적 의미 두 번째 구약에 의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은 세 사람씩 네 무리로 배열됩니다.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의 예언적인 말은 이 무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로 구성된 그 첫째 무리를 다루었습니다. 그 무리는 하나님의 눈에 전혀 악하였습니다. 르우벤은 더럽힘을 당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악하였습니다. 그 첫째 무리의 기록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이 얼마나 형편없는 시작인지, 그러나 우리의 시작 또한 매우 형편없었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무리는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무리와 함께 등장하시므로 그들은 승리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과 복음 전파와 교회 생활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와 그 전파의 결과인 교회 생활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리의 첫째 지파는 유다이며 유다에 관한 기록의 가장 의미심장한 방면은 사자입니다. 구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잡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는 계시록 5장 5절을 통해 해석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이 없다면 창세기 49장 9절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시록 5장 5절이 있으므로 유다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약이 종종 구약 안에 있는 표적과 상징들을 해석하기는 하지만 항상 이 해석에 관한 모든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자인 유다에 대하여 창세기 49장에는 세 방면, 사자 새끼, 웅크린 숫사자, 암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이 상세한 방면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단지 사자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합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제 지나치지 마시오. 우리는 단지 신약이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유다가 세 방면에서 사자임을 계시하지만 신약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세부 항목들에 관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까? 신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곳이 신약에 적어도 두세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나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없다. 나는 단지 구약이 말하는 것의 일부만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나는 무척 많은 것을 손대지 않은 채 남겨놓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앞서 우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직접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신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쟁합니다. 계시록 5장에 유다에 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해서는 신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에 관한 부분적인 해석이 있지만 이사갈에 관해서는 전혀 해석이 없습니다. 신약이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는 이사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관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다지파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계시록 5장에 의해 충분히 증명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까? 유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동일한 무리 안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유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왕국,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 안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며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11절과 12절에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과 안식을 봅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은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해석이 독단적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왜 구절에서 사자 새끼가 웅크린 숫사자와 암사자 앞에 언급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까? 왜 암사자가 처음에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사자에 관한 삼중 언급에 이어 10절에서 왕권과 왕국을 암시하는 홀과 지리자의 지팡이를 봅니다. 왜 왕국이 사자 뒤에 나옵니까? 왜 그것이 처음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왕권 뒤에 셋째 항목으로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 안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에 대하여 앞에 메시지에서 제안한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나아가 포도주에 당신의 옷을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진 눈과 우유로 인하여 희어진 이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은 단지 계시록 5장 5절에서 9절에 대한 해석만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11절과 12절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모든 항목들에 관하여 우리는 주님, 당신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렵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면 너는 나귀가 목적을 향하여 여행하는 데 사용됨을 볼 것이다. 이 여행하는 나귀는 항상 수고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분명히 저는 그러한 나귀입니다. 저는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11절에 언급된 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는 것은 우리의 나귀를 그리스도께 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한 것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의 단 한 가지 애증일 뿐입니다. 스불론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냄. 13절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스불론은 말들과 나귀들로 가득 찬 외양간에 거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스불론이 산 위에 거하리라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지파는 그 나라의 수도가 위치하였던 곳인 시온산 주변 지역에 구름이 많은 지방이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다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왕국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신 분,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산 위에 거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은 해변, 즉 항구에 살았습니다. 항구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곳이요, 배들을 내보내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송에 관한 두 수단을 보았습니다. 나귀들과 배들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묘사는 성경에 종종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이 단순한 그림은 대단히 많은 것을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49장에 있는 나귀와 배들에 관한 그림도 많은 것을 묘사합니다. 나귀는 동물로서 그 자신의 수고로 어떤 것을 수송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배들은 하늘에 속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였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복음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으며 스불론은 유다가 생산한 복음을 수출하는 항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은 스불론이 갈릴리의 항구였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후 천사는 여인들에게 명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불론이 복음 전파를 의미함을 봅니다. 유다는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 안에서의 안식으로 구성된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유다에 의해 대표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복음을 생산하는 지파입니다. 복음이 생산된 후에는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불론이 등장하여 이 선교를 수행하고 복음을 내보내는 부담을 실행합니다. 복음을 내보내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들의 힘든 수고로 여행하는 나귀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합당한 방법은 하늘에 속한 바람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항해하는 배들을 통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갈릴리의 복음 전파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 2절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 배들은 계속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배들 중 한 척은 베드로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며 그들이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 그는 여행하고 수고하는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한 척의 배였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의 복음 전파는 주로 수고하는 나귀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읽을 때 당신은 오순절날에 그가 나귀와 같이 터벅터벅 걷고 있지 않고 배와 같이 항해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나는 또한 그 복음이 사람이 만든 엔진을 통해 능력을 받는 증기선이 아니라 돛단배를 통하여 나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재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재주를 이용한 복음 전파는 돛단배를 증기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는 복음이 결코 나귀들이나 증기선을 통하여 수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복음의 수행은 언제나 작은 돛단배, 하늘에 속한 바람이 힘 아래 있는 돛단배와 같이 항해한 성도들을 통하여 수행되어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13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스불론이 감자와 오렌지나 올리브를 내보내기 위한 항구였습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 지파로 구성된 둘째 무리에 대한 해석은 유다에 의해 좌우됩니다. 유다의 의미가 그 해석을 조정합니다. 유다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역사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뒤따르며 사도행전은 갈릴리 출신의 복음 전파자들의 책입니다. 이 갈릴리의 복음 전파자들은 하늘에 속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돛단배들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생산하였으므로 스불론은 이 부요함을 만민에게 수출하기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이방 세계의 이름 13절을 또한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지경이 에루살렘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돈은 거룩한 땅 밖에 있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시돈은 바다에 접하여 위치하였으므로 그곳에서부터 해상교통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13절은 시이므로 비유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뱀에는 해변과 이방세계의 지경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복음전파의 역사는 이것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복음전파자들은 거룩한 땅으로부터 소아시아로 항해하였으며 그 후 에게해를 가로질러 그리스, 로마, 스페인으로 항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땅에서 배를 타고 먼저 시돈으로 항해하였으며 마침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다비가 스불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보기 위해 다비의 개관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는 지경이 시돈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방세계와의 혼합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다비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경학자도 스불론에 대한 해석에서는 실수하였습니다. 스불론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추구하였을 때 그는 이 무리의 첫 지파인 유다를 잊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약에 계시된 스불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스불론이 갈릴리 출신의 복음 전파자들이 내보내어졌던 열국에 속한 갈릴리 안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교사들을 따를 때 누구든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과 함께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점검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복음이 유다를 통해서 생산된 후 복음 전파는 스불론을 통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유다의 기록에서 의미심장한 말은 사자이며 스불론의 기록에서 의미심장한 말은 베들입니다. 사자는 단수인 반면 베들은 복수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갈릴리 출신의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한 복음이 있지만 많은 베들이 있습니다. 아나하임 교회는 베들의 항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러 나가기 위해 항구에서 예비되고 있는 베들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항해하러 나갈 준비가 된 갈릴리의 베들이 아닙니까? 베들로서 여러분은 항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출항하지 마십시오. 나감을 기뻐함.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애언적인 축복을 말한 지 수백 년 뒤에 나이 든 입법자인 모세는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나감은 배로 내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은 야곱의 말과 일치합니다. 야곱은 스불론을 물론 나가는 것을 위한 배들이 비유하였으며 모세는 스불론에게 그의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갈 때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당신이 하늘에 속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라면 당신은 즐겁고 기쁘며 기뻐 미칠 것입니다. 유다에 이어 스불론은 복음 전파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사복음서인 유다와 사도행전인 스불론이 있습니다. 이사갈에 관하여 교회 생활. 이제 우리는 이사갈에 이르렀습니다.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사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후에 우리는 교회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서신서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대표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함.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됩니다. 14절에서의 나귀의 언급은 이 구절을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을 말하는 11절과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나귀는 이사갈을 유다에 연결합니다. 유다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갈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를 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꿇어앉는 것은 만족하여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 새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먹이를 잡아 누린 후에 휴식하였고 만족하여 안식하였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우리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를 봅니다. 유다 안에서 우리는 나귀 새끼들이지만 여기 이사갈 안에서 우리는 건장한 나귀들입니다. 이 건장한 나귀들은 수고하지도 여행하지도 않고 다만 휴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나귀 새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해가 지난 후 당신은 아마 휴식하는 건장한 나귀일 것입니다. 이 휴식하는 나귀가 양의 우리 안에서 휴식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파와 종교는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파의 우리 안에서도 휴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밖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붙드는 우리라는 것과 그분이 양무리를 그 우리 밖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휴식하는 나귀는 어떠한 우리 안에서도 휴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우리들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 중 어떠한 것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파의 우리들로부터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귀가 양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양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나귀들입니다. 많은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으로 인하여 다소 즐거웠었고 오 주님, 저는 당신의 교회 안에 있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양무리 안에 있는 많은 양들 중 한 마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 나는 내 자신을 보며 너는 양처럼 보이지 않는다. 너는 나귀나 말이나 암소인 것 같다. 때때로 너는 물소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당신이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주님, 제가 당신의 양무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는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며 불쌍한 나요, 나는 양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는 말이나 암소처럼 보인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우리 중 아무도 양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나귀들이나 말들 중 어느 쪽이거나 암소들이나 물소들 중 어느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중국인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나는 나귀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하여 나는 지금 종파들 사이에 휴식하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우리 사이에 휴식하는 변화된 나귀의 무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양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양의 우리 사이에서 휴식하는 무리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을 때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안식처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좋은 안식처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안식처입니다. 여기서 휴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안식처가 좋다는 것을 압니다. 즐거운 그리스도를 누림. 15절은 또한 이사갈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우리들 사이에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안식처와 부유하고 즐거운 땅을 누립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이것이 사실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종파들 사이 교회 생활 안에 안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좋은 휴식처요 즐거운 땅 곧 우리의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당신이 이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풀이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이하면 이 구절들은 의미로 충만하고 우리의 체험을 강화시킵니다. 주인께 드릴 곡물로 고된 일을 함. 15절은 또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파들 사이에 휴식하고 안식을 맛보며 즐거운 땅을 누리며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내려 섬기고 어떤 책임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고된 일을 감당하는 노예가 됩니다. 고된 일은 우리의 선택에 속한 일이 아니라 어떤 할당된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당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몸의 지체들은 우리에게 머리께서 할당하신 일입니다. 몸에 할당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다 고된 일입니다. 결국 이 고된 일은 우리의 주인께 드릴 곡물이 됩니다. 복음의 산출 후 우리는 복음 전파를 봅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분열 사이에 휴식하며 멋진 안식을 알며 즐거운 땅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귀들입니다. 휴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게 할당하신 일에 부담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당신께 드릴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고된 일 아래 그러한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께 드리는 곡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즐거워함. 신명기 33장 18절은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스불론에게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갈이 그의 장막 안에서 즐거워해야 함을 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여기서 장막은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완성. 하나님의 산에 초대된 사람들. 복음의 산출과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결과 교회 생활 이후 우리는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볼 수 있는 그 완성에 이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 완성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됩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초대는 천년왕국의 시기 동안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모든 백성들과 열국들은 시온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파를 통하여 초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와 교회 생활로 인하여 즉 스불론과 이사갈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됩니다. 초대된 백성들이 있는 이 구절은 이사갈을 모든 백성이 복종할 사람 유다에게 연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 둘째로 산 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오늘 그러한 의로운 제사들이 그분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따라 의롭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는 왕국 안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와 왕국의 우리의 누림이 됨. 교회와 왕국은 우리의 누림이 됩니다. 이것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그 구절의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는 왕국을 가리키고 진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나는 19절에 있는 바다의 풍부한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바다는 열국, 즉 이방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방세계로부터 교회는 풍부한 것으로 나음바됩니다. 이방의 모든 믿는 이들은 바다의 풍부한 것이요 열국의 풍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왕국은 모래에 감추인 혹은 땅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대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두 비유에 합당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결과와 복음 전파의 결과와 복음의 결과인 교회 생활의 결과가 교회 생활과 왕국의 누림임을 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국으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것이요, 왕국 생활은 땅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오늘도 그것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의 매일 저녁 집회에 가는 것 같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둘째 무리에서 우리는 유다로 상징되어 사복음서에서 충분히 기록된 복음을 봅니다. 복음 전파는 스불론으로 상징되어 사도행전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 생활은 이사갈로 상징되어 로마서로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나머지 책들 가운데 충분히 기록되었습니다. 결과로 교회 생활의 누림과 왕국 생활의 누림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무리만을 해석하는 데에도 신약 전체가 필요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복음인 유다를 보며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전파인 스불론을 보며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는 교회 생활인 이사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우리가 풍성한 교회 생활과 왕국을 누리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과 그 완성이 있습니다. 유다에게서는 사자와 한 그리스도 한 복음을 보고 스불론에게서는 많은 배들과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며 이사갈에게서는 장막들과 많은 지방교회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 전파가 있으며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을 누리며 양의 우리 사이에서 휴식하는 무리입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유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생활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스불론, 즉 복음 전파만을 관심합니다. 그러나 이사갈인 교회 생활을 관심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 세 무리 모두를 관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승리를 거두는 생활인 유다를 관심해야 하고 복음 전파인 스불론을 관심해야 하며 교회 생활인 이사갈을 관심해야 합니다.